사도행전 메시지 11번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번식과 교회 생활 2장 22절부터 36절에서 베드로는 그 역사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있어서 사람이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36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는 만유를 소유하시는 주가 되셨고 하나님의 유임을 수행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주 예수님은 이미 주이셨고 그분이 신성 안에서는 주가 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그분은 승천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는 또한 그리스도이셨으며 이미 영원부터 그러하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그리스도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승천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을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직무 안으로 취임시키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을 임명하셨으나 그분의 승천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을 하나님의 유임을 수행하는 그리스도로서의 직무 안으로 취임시키셨던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2장 36절에서 주는 소유를 언급하고 그리스도는 유임을 언급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기 바랍니다. 2장 14절부터 47절까지의 기록은 그리스도에 관한 베드로의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말해냈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제시했고 그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분의 역사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에서의 주 예수에 대해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5장에서 그리스도에 관해 말할 때 베드로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이 몇 장에서 베드로는 주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은 유대인들이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단지 멸시받는 사람인 나사렛인 곧 천한 신분의 사람으로 여기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천한 나사렛 사람으로 취급되신 분이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곧 보겠지만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번식을 산출했습니다. 오순절날 이 번식은 구원받은 3천 혼들을 포함했습니다. 그러한 번식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관해 말한 결과요 산물이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은 확실히 그분을 믿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번식을 초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번식인 믿는 이들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산출했음을 봅니다.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번식과 교회 생활을 둘 다 갖습니다. 그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함. 회개에 관하여. 베드로가 그분의 역사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에서의 주 예수에 관해 말한 뒤에 그는 그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침례받아 구원받으라고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 각 사람이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어서 통회함에 이르는 것이요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추거역으로 차후로부터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 즉 생각을 바꿨다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과거를 통회함으로 생각을 바꾸고 미래를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비단 죄들과 그릇된 행위들을 회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위해 만드신 사람들을 강탈하고 부패시키는 세상과 그 부패함에 대해서도 회개하는 것이요 과거의 하나님을 저버린 삶에 대해 회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볼 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가지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면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에 관해 또한 베드로는 그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을 침례주는 것은 그들을 죽음을 상징하는 물속에 잠그는 것이요 물속에 묻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침례받아야 한다는 명령은 그러한 사람은 오직 매장되기에 알맞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옛사람의 종교를 뜻하는데 이는 생명을 주시는 분인 그리스도에 의해 부활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실현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암시합니다. 물속으로 침례받는 것은 죽음 속으로 넣어져서 매장되는 것입니다. 물에서 일으킴받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온 민족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침례의 목적은 회개한 사람들을 그들의 옛 상태로부터 새로운 상태 안으로 이끄는 것인데 이는 그들의 옛 생명을 끝내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발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께서는 지상에서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시고 생명주는 영이 되신 후 제자로 삼은 사람들을 3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침례는 두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물에 의한 보이는 면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에 의한 보이지 않는 면입니다. 보이는 방면은 보이지 않는 방면의 표현과 간증인데 반해 보이지 않는 방면은 보이는 방면의 실제입니다. 그 영에 의한 보이지 않는 면이 없다면 물에 의한 보이는 면은 공허합니다. 또한 물에 의한 보이는 면이 없다면 그 영에 의한 보이지 않는 면은 추상적이고 비실제적입니다. 그러므로 둘 다 필요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침례를 수행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분은 오순절날에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그들과 교회 전체를 성령 안에 침례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은 그것에 근거하여 새로운 회심자들을 눈에 보이는 물속으로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3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를 상징하는 물은 침례받은 자들의 역사를 끝내는 무덤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3일 하나님의 체현이시며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이기 때문에 새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3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주는 것은 바로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소극적인 면으로는 그들의 옛 생명을 끝내는 것이고 적극적인 면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들을 새 생명으로 곧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싹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명하신 침례는 사람들을 그들의 생명으로부터 몸의 생명 안으로 침례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거듭남을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이는 믿는 이들로 하여금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침례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 창조를 끝내기 위해 장사됨으로써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창조가 되도록 일으켜짐으로써 이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침례는 요한에 의한 회개의 침례보다 더욱 진보한 것입니다. 믿고 그처럼 침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온전한 한 걸음의 두 부분들입니다. 믿음 없이 침례받는 것은 단지 공허한 의식에 불과하며 침례받음 없이 믿는 것은 내적인 구원에 대한 외적인 확인 없이 오직 내적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물침례는 성령침례가 꼭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속에서와 구름 속에서 침례받은 것과 같습니다.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받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름은 인격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 위에 침례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침례의 주님과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세 개의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첫 번째가 엔으로서 아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침례받는 것은 침례와 실제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역 안에 침례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치사는 에이스로서 안으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주님의 인격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이요. 사신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넣어지는 것입니다. 침례의 주님과의 관계를 기술하는 데 쓰인 세 번째 전치사는 에피로서 위에인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내는 모든 것의 근거 위에서 침례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어떠함의 모든 것과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을 나타내는데 그 둘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믿음을 구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침례받는 것은 바로 이런 근거 위에서입니다. 죄들을 사함받음. 2장 38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서의 침례는 죄들을 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들을 사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으로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가운데 최초의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축복은 그 위에 입각해서 계속 전진되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음.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 침례받아야 하며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해줍니다. 성령의 선물은 로마서 12장 6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 영에 의해 분배된 어떤 은사가 아니며 그보다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베드로전서 4장에 언급된 각종 은사들을 산출하는 유일한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령 자신이신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성령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있어서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의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인데 본질적으로는 생명을 위한 것이고 경륜적으로는 능력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의 만유를 포함한 축복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이는 그들이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릴 수 있기 위함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는 이들이 회개하고 그분을 믿었을 때 그들은 삼일 하나님의 놀라운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영이 다름 아닌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에서 그 영을 받는 것은 본질적인 것인 동시에 경륜적인 것으로 일반적이고 매우 포괄적인 의미이며 특히 경륜적으로 믿는 이들 위해 내려오는 그 영을 받는 것을 말하는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19장 2절부터 6절에서 그 영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약속 2장 39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구절에서 너희는 유대인들을 언급하는 것이며 약속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먼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로서 모든 육체에 포함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셨고 신약시대에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됨. 2장 40절은 또 그가 여러 말로 진지하게 간증하며 권면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됨을 받으라고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간증하고 권면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간증하기 위해서는 보고 참여하고 누리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됨을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는 능동적이며 구원됨은 수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됨을 받으라가 능동 수동태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을 받기 위해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오순절 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므로 사람이 받도록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과 완전한 축복으로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므로 사람은 능동적으로 솔선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 구원되기를 기꺼이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꺼이 원하고 계시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능동적으로 솔선해야 합니다. 2장 40절에서 베드로는 이 어그러진 세대로부터 구원받으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메시지의 결론에서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으라 혹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그러진 세대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삐뚤어진 유대인들을 언급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현재의 악한 시대로 여겨졌습니다. 어그러진 유대인들이 현재의 악한 시대에서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어그러짐을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죄들로부터 뿐 아니라 그들의 세대, 곧 그들의 유대 종교를 포함하고 있는 그들의 유대 사회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구원의 결과는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대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유대인 사회로부터 교회로 분별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및 그분의 기뻐하심에로 구원받는 것을 암시합니다. 41절은 그의 말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받으니 그날에 약 3천의 혼들이 더해졌더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물로 침례받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혼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41절에 따르면 약 3천의 혼들이 베드로의 말을 받고 침례받았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이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관해 말한 것에 대한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단지 적은 비율에 불과합니다.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오직 3천명만 오순절날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매우 완고했음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으며 수다한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경축하려고 그 도시로 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는 비교적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어그러진 세대의 완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됨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